고린도후서 6번 메시지 새 언약의 사역. 앞 메시지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의 승리와 영향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역은 승리의 행진입니다. 이 사역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 사역의 승리가 됨을 나타내 보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승리의 행렬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축하는 항상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사역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사역의 승리란 이 행진의 대열 가운데서 정복된 포로들이 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축하입니다. 이 대열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에 의해 정복되고 굴복당하고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굴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대열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붙잡히고 굴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 안에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바울의 관념은 전파하는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승리의 행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에 대한 실례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정복되고 굴복되고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전파하는 이 행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행렬에 있다는 사실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정복되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탁월함을 인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곳 2장 14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즉 정복되고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승리의 행렬에 인도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탁월한 지식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서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냄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에 나타나면 두 방면의 영향, 즉 두 방면의 결과를 갖습니다. 즉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사역의 승리이고 사역의 영향이며 우리 속을 그리스도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기능과 자격. 우리는 이번 메시지에서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과 자격에 대해 다루기로 합니다. 바울은 사역의 승리와 영향을 우리에게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준 후 또한 이 사역의 기능과 자격을 보여줍니다. 이 사역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더 나아가 누가 이 생명과 사망을 좌우하는 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사역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2장 16절에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이 사역의 기능과 자격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기능,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것. 바울은 3장 1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청거하기 시작하겠느냐, 또는 우리가 다른 이들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앞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동역자들에 대해 솔직하고 신실하게 한 말들 때문에 제기되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그들에게 쓴 고린도 전서와 이 서신으로부터 자신과 동역자들을 스스로 청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 두 가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아니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청구한 것이 아니오, 청구서가 필요치도 않았습니다.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믿는 이들은 사도들의 수고의 열매였으며 사도들과 그들의 사역을 다른 이들에게 전거하는 청거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들이 리조하는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그들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에 새긴 사도들의 산 청거서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우리 마음에 새긴 편지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산 청거서인 고린도 믿는 이들은 사도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들과 함께 했으며 그들과 분리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마음에 있었으며 사도들의 산 청거서로서 어디든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3절은 2절의 계속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새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용 삼아 쓰여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읽고 알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이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산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편지는 사도들의 사역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은 저절로 그들이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기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산 편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편지라 말하고 3절에서는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편지, 사도들의 마음에 새긴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인 믿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종류의 편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곧 우리의 편지이다. 나타난이란 뜻은 명백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의 편지인 고린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와 사도들의 편지 중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편지가 먼저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됨으로써 사도들의 마음에 쓰여진 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편지가 됩니다. 2절은 우리의 마음에 썼고 라고 말하고 3절은 육의 신비에 라고 말합니다. 2절은 사도들의 마음을 말하고 3절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같은 편지가 사도들의 마음과 믿는 이들의 마음에 동시에 새겨졌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 문제가 나를 괴롭혔고 나는 이를 이해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이 편지는 어디에 기록된 것입니까? 사도들의 마음입니까? 믿는 이들의 마음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 메시지의 요점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편지가 두 부류의 사람의 마음에 쓰여졌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도들의 마음과 믿는 이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합당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말씀을 볼 때 어떤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합당하게 공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점, 즉 동일한 편지가 사도들과 믿는 이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니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새언약의 사역의 기능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종종 깊은 가르침을 말하기 위해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깊은 진리를 다룰 때 은유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2장 14절에는 두 개의 은유가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렬에 참가한 포로에 대한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과 사망에 이르는 향기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뛰어남을 뿌리는 향을 지닌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제 3장에서 바울은 편지 쓰는 것을 은유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목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은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북 같은 도구가 아니라 먹처럼 편지의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산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내용인 그리스도를 이 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편지를 쓰는데 꼭 필요한 요소요, 본질인 먹이십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편지를 쓰는데 필요한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생명주는 영을 본질 삼아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당신에게 더 많은 사역을 할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생명주는 영의 요소를 더 많이 넣어주게 됩니다. 종이에 목으로 글을 쓰는 비유를 든다면 우리가 종이에 무언가를 쓰면 쓸수록 더 많은 먹이 종이에 첨가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는 생명주는 영이 더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 모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그리스의 편지가 돌비가 아닌 육의 신비에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복합체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그리스도의 산 편지가 쓰여지는 판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에 그리스도가 쓰여짐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쓰여진 편지는 글씨가 종이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편지를 우리 마음판에 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편지를 쓸 때 구석이나 가장자리에 쓰지 않고 가운데에 씁니다. 우리 존재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쓸 때에도 우리의 중심 부분인 혼과 영에 인도하는 부분인 양심의 복합체인 우리의 마음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의 영과 혼에 쓰여집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사역하거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들은 믿는 이들의 마음과 영 안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합니다. 먼저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의 영 안으로 공급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의 영에 쓰여짐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계속 공급함으로 그리스도가 영으로부터 생각, 감정, 의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의 구석구석에까지 그리스도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안주하시며 거처를 정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구석구석에 그리스도를 써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쓸 때 하나의 믿는 이가 그리스도의 삶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삶 편지가 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이런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난 이 편지 쓰기는 그 요소로서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소는 실제적으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 쓰여진 그분이 바로 삼일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생명주는 영인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으로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쓰여진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들의 마음에도 쓰여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류에 대한 대답은 영적인 체험으로만 가능합니다. 적절한 체험이 없다면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하며 그들 안에 생명주는 영인 그리스도로 편지를 쓰는 동안 그들에게 쓴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에도 쓰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도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스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쓸 때 똑같은 편지 두 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에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역한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사역했을 때 그는 믿는 이들에게뿐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고린도의 편지가 되었고 이 편지는 필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 안에 쓰여진 것과 똑같은 편지가 바울의 마음에도 쓰여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 이 편지가 자신 안에 있었는데 이는 믿는 이들이 그의 편지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면으로 그들은 그리스의 편지였지만 다른 한면으로 그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 새겨진 사도들의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역했던 이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안에 그리스도를 써넣었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쓰여졌습니다. 한 번 쓸 때 두 장의 원본의 편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이에 흔한 피상적인 설교를 통해서는 이런 종류의 편지를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피상적인 설교는 편지를 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합당하고 적절한 사역은 항상 그리스도의 속한 어떤 것으로 전하는 이나 받는 이의 마음에 편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쓰여진 편지가 많음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고린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명백하므로 사도들의 마음에 쓰여진 편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편지는 한번 써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번 쓸 때 이중의 결과, 즉 사도들의 마음과 믿는 이들의 마음에 쓰여짐을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은 어떠한 것도 가볍고 피상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로 그들의 사역은 어느 것이나 영적으로 무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뿐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도 이 사역이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고린도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사도들의 마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잊을 수 없다고 그들을 확신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쓰여진 고린도 믿는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함께 부착된 것 이상으로 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도들의 사역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사역을 비교해 보기를 권합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생명 안에서 행해졌고 영적 무게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사역은 일이 아니라 편지 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것을 제대로 표현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쓰는 이유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묵상해보고 기도하고 다른 이들과 이것에 대해 교통한다면 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진정한 신약의 사역이 갖는 기능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의 사역자들이 커다란 규모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대량 생산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도 그런 식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려면 모태에서 아홉 달을 자라야 합니다. 이 과정을 더 빠르게 할 수도 없고 인간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도 없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의 방법이지 대량 생산의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회복이 대량 생산하는 일이 되리라고는 결코 생각지 마십시오. 어떤 형제들은 이런 관념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주 짧은 시일 내에 그들 나라에서 주의 회복에 동참하는 자들이 수백만 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위해 수천 명을 얻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어느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한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다는 사실은 믿는 이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대에 어떤 믿는 이가 1,000명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가정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에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고 대적자가 많음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그러한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읽을 때 우리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아골라와 브루스길라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찌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대량 생산으로 많은 수의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량 생산과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을 비교하는데 생화와 조화의 예를 들면 좋을 것입니다. 정원에서 생화 한 송이가 자라라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하루만에라도 수백, 수천 개의 조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는 것도 길고 긴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아이가 그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한 생명의 방법입니다. 바울이 말한 편지를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생명의 방법을 실제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는 이들은 바울의 마음에 다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그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새겨짐은 생명에 의해서, 생명주는 영에 의해서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자격. 그리스도의 삶 편지를 쓰는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합당하십니다. 편지를 쓰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 우리 자신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삼일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속으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러한 편지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삶 편지를 쓰려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짜여진 바로 그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친히 기록하실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의 사역, 즉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신약 경륜에 있어서 사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만족과 능력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가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조성된 삼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의 삶 편지를 쓰는 데 적합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관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사역자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못하게 하셨으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가능케 하다, 자격을 부여하다, 유능하게 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사역자를 수식합니다. 여기서 말한 의문은 성문화된 율법의 계명을 뜻합니다.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도들은 이 영으로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어 그들도 그리스도의 삶 편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사도들의 사역은 구약시대 모세의 사역처럼 죽은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산영에 속한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죽이는 의문은 사람에게 요구만 할 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지는 못하는 율법을 말합니다. 사람은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현인 그 영은 거룩한 생명,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사도들과 모든 믿는 이들에게 분배하여 그들도 새 언약, 곧 생명의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사역은 삼일 하나님의 생명주는 영에 의해 조성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